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3부 예배 때 하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세례받기를 좀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세례라는 것은 한 번 받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지난번에 우리 대요리 문답 공부할 때 본 적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 167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세례 받았는데 이 세례를 더 온전하고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이렇게 길게 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 6가지쯤 돼요. 6가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등한시해왔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평생에 걸쳐서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더 온전하고 더 의미 있게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특별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부여되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리고 세례에서 했던 엄숙한 서약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또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과 또 세례를 통해 받는 은혜와 세례 받을 때 했던 약속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받는 세례가 더 나은 세례가 됩니다. 또 죄의 삶과 함께 그 세례에서 인쳐진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더 나은 세례가 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힘을 얻어 죄를 억제하고 은혜를 새롭게 누릴 때 더 나은 세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린 사람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대화를 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사람답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한 세례로 만들어가는 경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남들이 받는 세례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에 참여하면서 또 세례의 증인이 되면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이 은혜, 구원을 은총의 신비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세례라고 할 때 이 세례는 그야말로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세례라는 것은 바티조라고 해서 물속으로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일종의 경험, 일종의 침례와 같은 것이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복음이 다양한 문화로 증거되면서 이게 물이 부족하고 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곳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러시아 같은 사람들은 우리랑 좀 종교적인 전통이 다르긴 하지만 한겨울에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런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어요? 안 보셔도 돼요.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푸틴 대통령도 이분은 제가 볼 때 거의 믿음이 없는 분인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 러시아 정교의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래서 러시아 정교의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한겨울에 얼음 깨고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거예요. 아, 그런 걸로 자기의 믿음을 좀 과시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그런 한겨울에 세례 안 받고 침례 안 받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튼 다양한 문화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세례의 방법이 반드시 침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적수식이라 그래요. 물을 찍어서 바르는 이제 이런 걸로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발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초기 교회의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였는데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했어요. 미크바 혹은 미크베라 그래가지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에도 읽었지만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단순한 미크베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그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베풀었던 것과 같은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은 것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성찬식에 참여한 거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출애굽 세대의 경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례와 성찬에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를테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가 다 전멸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거든요.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애굽과 상관없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혹은 죄악의 형벌과 상관이 없는 자유인이 되는 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을 인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 직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구세주시냐,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질문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쭉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느냐,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다 있고 지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대속물이라고 하면 확 와닿는 것이 좀 없지만 2000년 전 이 시대 사람들은 대속물이라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다 성전에서 자기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들이면서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마치 성전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양이나 염소 혹은 소처럼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성전의 희생 제물처럼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잔을 마시는 죽음이라고 또 한 번의 세례라고 설명하신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앞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청탁했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잔을 마시는 죽음으로 또 한 번의 세례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당신의 죽음을 잔이라고 말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계속 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과 저주를 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선지자적인 용어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는 죽음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무슨 회개할 일이 있으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무슨 죄를 씻어내기 위한 세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자리에 서서 마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두 번째 세례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고백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계신 분도 다 눈을 떠서 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는데 죄인이 되게 하신 거죠. 이유가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거를 마틴 루터가 거룩한 교환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이 되신 것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디도서 2장 14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었어요. 본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제가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21절과 디도서 2장 14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인용했는데 이 세 개 성경 구절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뭔가요? 대신하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선언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대신하여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는데 죄인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하여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십자가에서는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사건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하여 여기에도 보면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세례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짊어지고 부활하신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연합,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거든. 성령께서 그렇게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데 오늘 갈라디아 3장 26절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도 입양해서 이제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도 입양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혹시 벤허 영화 보셨나요? 벤허 영화를 본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벤허를 모릅니다. 제가 어제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맥가이버 아세요? 맥가이버? 맥가이버를 아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맥가이버를 몰라요. 이래요. 세대가요.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몰라요. 맥가이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어제 변호상 성교사님 이야기하면서 변 맥가이버다 이랬더니 하여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배너를 안 본 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요즘은 배너같이 긴 영화 못 본대요. 다 이게 무슨 뭐 10초짜리 뭐 이런 영상을 본다 그러네요. 요즘 애들은. 이 참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려면 노력을 좀 해야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벤허 영화를 보면 지금 벤허를 못 본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벤허 그 영화를 보면 그 이게 노예가 되어 끌려갔던 그 벤허가 왜 그 물에 빠진 로마 제독 살려주고 난 뒤에 제독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요. 그래가지고 제독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제독의 반지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 로마 제국에서 이를테면 똑똑한 노예가 부잣집 귀족에게 입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예였는데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양자가 되는 거다. 수양, 양자됨 이렇게 가르쳤어요. 본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신이 우리 영으로도 보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상속. 물론 가난한 사람은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천민이고 노예면 그 신분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지만 귀족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말하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같아요.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새로운 옷을 입어요. 고대 사회에는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양반 해가지고 동반서반, 이 사람이 선비냐 아니면 칼 쓰는 무인이냐에 따라서 이게 동반서반이 나뉘어져서 이게 양반인 거거든요. 양반은요 입는 옷이 달라요. 평민은 양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옷 입었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신분인가요?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할 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이 은혜의 신비가 좀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여기서 많은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은 몇째쯤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천당 가서 줄을 한번 서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고 뭐 내가 둘째다 셋째다 이러고 신교롭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형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 형님이신 것처럼 우리 오빠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양 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다고 하는 이런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이 은혜의 신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런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제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났느냐,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질문도 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은혜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그 은혜의 신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세례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몰라요. 요즘은 형식적으로 평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은 아니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종은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그야말로 천한 신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재산 목록이 있어요. 그 시대의 높은 가격부터 적혀있는 재산 목록이 있는데요. 종은 헬라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종은 소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한 값으로 사고 팔리는, 더욱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전리품을 많이 얻어왔다 그러면 노예의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요즘 왜 과일값이 금값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과일 요즘 생태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요, 이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노예들을 많이 끌고 오면 노예 시장에 노예가 아주 값이 너무 싸져가지고 뭐 짐승만도 못한 가격으로 팔리기도 하는. 이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노예의 지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유인은요, 아니었어요. 자유인과 노예는 절대로 하나, 남자와 여자, 고대 사회에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하나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남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런 거 늘 감사하게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하나 될 수 없는데, 예배당에 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이거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이방 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주 부자, 귀족, 뭐 많이 배운 특권층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장벽이, 그 차별의 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고린도 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다. 세례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과 제가 한 몸이 되었군요. 이렇게 좀 목소리가 큰 것이 옆에 괜찮은 분이 앉아 있나 봐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한 몸이 된다.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고약한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운 인간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많은 형제, 많은 가족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성과 여성 다 하나다 그랬을 때 사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좀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종과 자유인 사이에 늘 하나였느냐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는 아닐 때도 있어요.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거침없이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여려서 사소한 일에도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막 떨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피바다 한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는 거죠. 옆 사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한 제가 연약한 여러분을, 연약한 당신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아, 조금 양심이 끓이시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한 성도님이 강한 집사님이 연약한 저를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예. 교회는 이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현실적인 집단입니다.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부담스러운 사람에 대하여 좀 더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음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거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는 사람은 많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냥 베푸는 게 아니고 교단에서 정한 표준 예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이런 질문해야 되고 이런 고백해야 되고 이런 기도해야 된다. 쫙 정해진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표준 예식서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 어떤 거 보니까요. 그분들은 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만 고백하지 않고 세례의 증인들도 다 고백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 공동체 고백이에요.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 고백해요. 그러면 그 이제 앉아있는 회중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지금 세례를 받는 박용태 성도의 신앙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나누기를 소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할 건지 말 건지 마음에 작정해서 서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박용태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질문.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세례 받는 사람만 내가 예수 믿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세례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는 저 형제, 저 자매를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 주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항상 교회 앞에서 해요. 세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공회 앞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공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받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요. 내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죠.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 너 혼자다. 누가 네 마음 알아주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보살피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이래로 계속 이루어진 은총이죠. 오늘 본문에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또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할례는 생식기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건데 그거 네 생식 능력 아니고 하나님이시는 복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할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이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연합이죠. 그런데 이거는 마치 할례와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그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거대한 언약을 백성 가운데 교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세대를 시내산 아래 부르시고 천하 만민 중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천하 만민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선언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족속 거룩한 나라 거의 소유된 백성이다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세상에 보게 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세례받은 우리를 세상에 보게 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사명이고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이 또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주면서 그 은혜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신명기 묵상할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이 큰 축복이지만 그 가나안은 또 사명의 땅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큰 특권이지만 이 특권이 또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구하는 사명으로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이 또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이 얼마나 가슴 벅찬 영광인지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끌어안아 주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받은 세례가 또 온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